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새 건강보험 법안과 세제개혁 그리고 많은 개혁 조치 등으로 바빠서 TV를 볼 시간도 거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그의 아들과 러시아 당국 간 접촉 의혹과 함께 자신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법안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백악관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언론의 우려를 일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왜 똑같은 기준이 민주당에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힐러리 클린턴이 빠져나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2일 프랑스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사태와 대테러 문제, 미국과 프랑스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부터 미국이 지도하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수니파 이슬람 무장세력 ISIL에 대한 공습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네에 대한 공습이 올해 대폭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두 정상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탈퇴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어 이에 관한 논의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에 이어 14일에는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가석방돼 병원에서 치료 중인 중국의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비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류샤오버 치료를 맡고 있는 랴오닝성 선양 중국의대 부속 제1병원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류샤오버의 호흡기관에 튜브를 삽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의 가족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병원 측은 올해 61살인 류샤오비가 신장 간 기능이 떨어지고 혈전이 생겨 골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과 미국 등은 중국 당국에 류샤오비의 출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류샤오비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크게 우려한다며 그가 독일에 올 경우 치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샤오버 출국 허용 요구를 거부하면서 류 씨는 중국 내에서 치료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해외 첫 해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12일 출정식을 열고 병력을 실은 군함을 동아프리카 나라 지부티로 출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기지는 미군이 운영 중인 군사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군사기지 구축이 지부티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이 내려졌으며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부티 군사기지가 아프리카 인근 해역의 해적 퇴치와 평화 유지, 인도주의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되며 기지의 정식 명칭은 보급기지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외 군사력을 넓히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의 사실상 수도인 시리아 라카에 최대 5만 명의 민간인이 고립돼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11일 발표한 자료에서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3만에서 5만 명이 여전히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음식과 물, 약품, 전기와 기타 필수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고립된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나오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국제인도법을 지킬 것과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앞서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4월 1일 이후 라카에서 이주한 난민이 1만 9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신가요? 아침에 걸어서 일터나 학교로 가시나요? 아니면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나요?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현대인 대부분은 하루에 걷는 시간이 채 30분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운동기구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걷기 운동이 건강이나 비만 퇴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이 세계 111개 나라 약 70만 명의 성인 남녀 보행 기록을 연구했는데요. 평균 약 4,900보 정도로 하루 권장량인 만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걷는 사람들은 홍콩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7,000보 가까이 걸었다고 하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3,500보 정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6,000보 이상 걸으면서 대체로 운동량이 많았고요. 미국은 4,700걸음, 한국은 5,700걸음 정도를 걸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많이 걷는 사람과 또 적게 걷는 사람의 편차가 클수록 비만 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세계 비만 추세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2도, 신의주 24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0도, 함흥 22도에서 36도, 끝으로 청진은 21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핑크의 노래입니다. Get This Party Started. 어서 이 파티를 시작할 준비를 하자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Everybody's waiting for me to arri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이 아프리카 요지에 있는 작은 나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카타르를 방문해서 대테러 협약 을 맺었지만 아랍 당사국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이 올해 안에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석유 시추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밝혀서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첫 해외 군사 기지를 출범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 동부 지부티에 인민해방군 기지 건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국 해군이 화요일 광둥선 장장항에서 진행한 인민해방군 해군 지부티 보급기지 출정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지부티 당국과 10년 부지 사용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반여 만에 중국군의 첫 해외기지가 출범하는 겁니다.
네, 이 지부티에 주둔하는 중국군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중국군 당국은 지부티의 주둔군 임무로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협력, 인근 분쟁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 소말리아 해적 단속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지 용도는 이런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는 보급 업무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지부티로 향한 병력수 그리고 장비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량량 지부티 주둔군 사령관은 중국군 안에서 대표적인 국제통인데요. 영어에 능통하고요. 2004년 유엔 군사감시관으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등 49개 나라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지부티라는 나라가 듣기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왜 이곳에 군사기지를 지은 건가요?
네, 지부티는 이 아프리카에서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에 둘러싸인 인구 90만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면적도 평안 남북도를 합친 정도로 그다지 넓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홍해와 아덴만이 만나는 길목,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뿔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로 꼽힙니다.
네, 이 군사적 요충지라는 것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중국으로선 이 지부티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1대1로 사업과 또 에너지 유통 경로 확보 계획인 이른바 진주 목걸이 구상의 필수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지부티의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요. 지부티 정부와 계약을 맺기까지 중국은 지부티, 에티오피아를 잇는 수도 간 사업에 3억 2,200만 달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철도 건설에도 4억 9천만 달러 등을 지원했습니다.
네, 자, 중국군의 첫 해외 기지 확보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부티에 확보한 시설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급기지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미국 당국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외 군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현지를 관할하는 미 아프리카 사령부의 토머스 월드하우저 사령관은 지난 4월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중국군 지부티 기지에 관해서 중대한 안보상의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며 이를 지부티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서방 측의 우려에 대해서 중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해외 군사력 확대에 대한 의심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예, 관영 인민일보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수요일자 관련 사평에서 일부 서방 언론들이 지부티 기지를 인도양의 군사 전초 기지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일종의 상상이라면서 시설의 공식 명칭이 보급 기지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군사 활동의 의지를 숨기진 않았는데요.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건 스스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이지 세계를 지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지부티 기지를 깔보지도 과장하지도 말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렇게 파장 확대를 경계하고 있지만 이 해외 군사시설 건설이 여기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지부티 기지 확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해외 군사 거점 구축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두 번째 해외기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최근 중국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파키스탄이 꼽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짐 매티스 장관실 명의로 의회에 제출한 2017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안보 현황 보고서에서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해외작전국 운용 실태를 상세하게 전하면서 파키스탄 기지 건설을 위한 집안 환경이 무르익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최근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중국 밖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아졌죠?
예, 관영 신화통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민해방군 2,400명이 아프리카에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 포함해서 해외 파병 규모가 통산 3만 명에 달합니다. 지부티 기지에 주둔하게 될 병력을 포함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중국군의 해외 파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현지에서 작전 중에 목숨을 잃는 병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파병 중에 희생된 중국군 장병은 국가적인 영웅으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현재 중동을 방문하고 있군요.
네,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걸프 일대 7개 나라가 한꺼번에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끊고 교통과 무역 거래를 봉쇄하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가중됐는데요. 이들 나라들이 관계 복원의 조건으로 이란과의 단교를 포함한 13개 요구사항을 카타르에 제시하고 쿠웨이트 왕실이 대화를 중재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걸프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이 이번 아랍 국가 순방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틸러슨 장관은 월요일에 쿠웨이트에 도착해서 그동안 대화를 중재해온 알 아흐마드 알사바 국왕으로부터 이 상황 전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날에 이 화요일에는 단교 당사국인 카타르에서 타민 빈하마드 알타니 국왕과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해서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이 카타르 단교를 주도한 4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했습니다.
네, 카타르에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다고요.
예, 틸러슨 장관은 화요일 카타르의 타민 국왕과 면담한 뒤에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외무장관과 회담했는데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카타르가 명확한 입장을 지켜온 걸로 본다면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카타르가 이 주변 지역의 테러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에 힘을 합치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미국과 카타르의 양해각서에 대해서 아랍 4개국 외무장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4개국 외무장관들이 화요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 양해각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 테러 퇴치를 위한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카타르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7개 나라는 카타르가 ISIL 등 이슬람 급진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틸러슨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군요.
네, 필리핀이 올해 안에 남중국해 리드뱅크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작업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이 필리핀 에너지 당국이 수요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오는 12월까지는 새로운 투자 조건을 마련해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필리핀은 지난 2014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소하면서 리드뱅크에서의 자원 탐사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리드뱅크에는 이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중국은 이 리드뱅크가 자국의 해역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필리핀이 렉토뱅크라고 부르는 이 리드뱅크는 필리핀 해안에서는 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로부터는 동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 스프레틀리 군도를 포함해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도 각각 영유권을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리드뱅크는 필리핀의 이 배타적 경제수요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의 근거에 설정되는 이 경제수역인데요. 연안국은 자국 연안에서 200마일, 그러니까 약 370km 범위 안에서 자원 탐사 개발 등의 권리를 갖지만 영해와는 달리 영유권을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남중국해 상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하고 있어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필리핀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자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권 안에 있는 이 리드뱅크에서 자원 탐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역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후 오랜 우방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반면에 중국과는 줄곧 관계 강화를 모색해왔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에 중국을 방문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출을 추진한다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만큼 강경한 입장입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약하기 때문에 중국과 전쟁을 할 수는 없다면서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후에 필리핀의 권리를 내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은 이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원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내통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을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후임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레이 변호사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상원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 또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주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해 6월 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지자 이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기까지 이 주선자와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자, 그런데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더 커지는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가 화요일 폭스뉴스 방송의 해너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명했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달리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If there was something that came from it that was shady, if it was a danger to national security, I would obviously bring it right to someone, but
네, 그날 만남에서 수상한 정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가 나왔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것이라고 이 트럼프 주니어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온 게 없었고 시간 낭비였다는 건데요. 따라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트럼프 주니어 씨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렇게 갑자기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메일을 입수했다며 곧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자신의 아들은 감출 것이 없이 투명하고 결백하다면서 이번 사태는 정치 역사상 최대 마녀 사냥으로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문제의 이메일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해 영국인 홍보 전문가 롭 골드스톤 씨는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 정부 검사가 클린턴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트럼프 후보에 대한 러시아 정부 지원의 일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주니어 씨가 큰 관심을 보였고요. 러시아 정부 검사가 모스크바에서 뉴욕으로 날아온다고 하자 기꺼이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매제인 제러드 쿠슈너 현 백악관 선임고문과 폴 매너포트 당시 선거대책 본부장도 함께하겠다고 말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의혹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도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슈프 의원은 당시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 씨를 만난 장본인인 베셀리츠카야 변호사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자신과 러시아 정부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고 클린턴 후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 씨와 베셀리츠카야 씨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가수 에민 아갈라로시프 씨의 아버지 아라스 아갈라보로프 씨는 수요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이 클린턴 후보의 유죄를 입증할 자료를 트럼프 선거 진영에 건네려 했던 주장은 소설이라며 트럼프 주니어 씨가 에민 씨의 대리인 골드스톤 씨와 주고받았다는 이메일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이 트럼프 주니어 씨의 행동이 과연 불법이었느냐 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증거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때 외국 정부로부터 금전적으로나 기타 가치 있는 정보나 도움 등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만남을 주선한 골드스톤 씨가 영국인이고 베세니츠카야 변호사는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트럼프 주니어 씨가 관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반역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있다는 뭐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날 만남이 시간 낭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날 만남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행동을 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 씨가 적극적으로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 브래들리 모스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이런 만남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FBI에 알리거나 최소한 변호사와 상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 씨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 정치에 서툰 아마추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전격 경질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후임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수요일 진행됐죠.
네, 수요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지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지명자는 이 청문회에서 자신이 FBI의 국장이 된다면 정치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FBI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 지명자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I believe to my core that there's only one right way to do this job.
네, FBI의 국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는 건데요. 바로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규칙대로 하고 공정하게 하며 헌법과 법 그리고 FBI의 원칙에도 충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FBI가 백악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네, 자, 이 코미 전 FBI 국장이 미국 대선에서의 러시아 개입과 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해고가 되면서 이 차기 후보가 과연 이 정치적인 외압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됐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파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FBI 국장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FBI 국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중심이 지킬 수 있는 청렴성과 의지를 가진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레이 지명자는 이 코미 전 국장과 현재 또 러시아 대선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요?
네, 레이 지명자는 뮬러 특검이 FBI 국장이었고 코미 전 국장이 법무부 부장관이었을 때 법무부 형사 담당 차관보였는데요. 뮬러 특검의 현 수사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레이 지명자는 뮬러 특검의 수사에 그 어떤 위해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당국자들과만 상의할 것이고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와 관련된 논란으로 정가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마녀 사냥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이 지명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레이 지명자는 뮬러 특검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선거를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나 위협이 있다면 이는 FBI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레이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네, 레이 지명자는 올해 만 50살로 예일대학교 학부와 법률전문대학원에 나왔습니다. 1997년 조지아주 북부지구 검사 15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2001년에 연방 법무부로 옮긴 후 조지 W. 부시 정부 때인 2003년에서 2005년 법무부 형사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법무기업인 킹 앤 스펠딩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레이 변호사를 새 FBI 국장으로 지명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이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목요일 수정된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 CBO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본 뒤에 다음 주에 표결에 붙일 방침이란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인 연구기관인데요. 앞서 공개된 상원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2026년까지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의회가 8월 초부터 휴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휴회 시기를 8월 셋째 주로 늦춘다고 맥코넬 대표가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논의해서 다음 주에 처리한 뒤 공직자 인준 문제와 국방 수권 법안 등 밀린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름 휴회 시기를 늦추라고 맥코넬 대표에게 촉구해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수정된 법안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성향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기본적인 혜택만 제공하지만 좀 더 보험료가 싼 상품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 현재 반대하는 의원이 10명이 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그 옛날 한반도는 목화를 재배하기 전에는 고관대자, 부자들은 주로 기언,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요. 가난한 백성들은 배옷을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화 덕분에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미국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목화를 재배해 왔는데요. 미국의 남쪽 엘라베마주는 미국에서 이 목화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미국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코튼 스테이트, 면의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엘라베마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엘라베마주는 면적이 13만 6천 제곱킬로미터. 남한이나 북한보다는 좀 더 큰 곳입니다. 엘라베마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화 재배지로 워낙에 유명해서 코튼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별명 말고도 허트 오브 딕시, 딕시의 심장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딕시의 심장이라니까 이 딕시가 사람 이름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허트 오브 딕시라는 이 별명은 엘라베마의 지리적 위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 남부지방, 그러니까 루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 같은 이런 남부 여러 주를 통틀어서 딕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엘라베마주는 이들 남부주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런 별명을 갖게 됐다고 해요. 엘라베마는 이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엘라베마주 역사기록보관소의 웨슬리 거만 교육관은 엘라베마는 이 북쪽에 산이 있고 남쪽에는 바다가 있어서 미국 내륙지방에서는 좀처럼 경험해볼 수 없는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labama ha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in the world. We enjoy.
엘라베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미주에서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산들이 엘라베마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애팔레치안 산맥이 엘라베마 중부까지 뻗어 있거든요. 또 멕시코만에 인접한 남쪽으로 가면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집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미국인들도 엘라베마 하면 남부의 내륙 지방으로 생각해서 엘라베마에 이런 바다나 해변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엘라베마주 관광국 브라이언 존스 홍보국장의 도움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We also have a beautiful Gulf Coast area down along Gulf Shores and Orange Beach.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멕시코 마을을 만납니다. 오렌지 비치, 다우핀 아일랜드 같은 아름다운 해변들이 있습니다. 엘라바마 모래는 설탕 같아서요. 사람들이 슈가 샌드, 설탕 모래라고 부릅니다.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네, 엘라베마에서 13년째 살고 있다는 엘라베마 몽고메리 한인의 사무장인 김수잔 씨는 그래서 여름 휴가철이면 엘라베마 주민들은 남쪽을 많이들 찾는다고 소개하네요.
예, 저희가 휴가철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바다를 많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가족들끼리 뭐 여름 바캉스 가시려고 하실 경우에는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시는 편인데 여기 몽고메리에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한 3시간 정도 가 내려가시면 낚시도 많이 하시고 가족분들끼리 가서 휴가철에 뭐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저도 이제 남편이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가끔 이제 같이 따라가면은 그 먼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바닷가 주위에 하람 그 산처럼 보이면서도 모래로 둘러싸인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약간 낮은 산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 하얀 눈 덮인 산처럼 모래도 너무 좋고 물도 깨끗하고요.
자, 엘라베마의 날씨는 어떨까요? 예, 브라이언 존스 엘라베마 관광청 홍보국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The warm climate for the majority of the year makes it great for growing cotton. Also the soil condition.
엘라베마는 1년 내내 비교적 따뜻한 곳입니다. 겨울에도 많이 춥지 않죠. 기본적으로 엘라베마는 남북 깊숙이 아래쪽에 있는 주거든요. 가끔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긴 하지만 드물죠. 그리고 토양이 아주 좋습니다.
예, 하지만 한여름에는 이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아주 무더운 날씨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습도가 높지 않아서 후덥지근한 날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수전 씨의 도움말입니다.
날씨는 동남부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부에 가깝기 때문에 예, 플로리다 쪽보다는 못하지만 한여름에는 뭐 거의 그 화씨 뭐 100도를 넘나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바람이 잦은 편은 아닙니다. 간혹 이제 토네이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는 그런데 바람이 뭐 세게 분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좋은 편이에요.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쪽에 이제 산이라기는 좀 그렇고 들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이제 뭐 나무가 있으면 다들 산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버밍햄 쪽이라든가 그쪽은 그래도 약간 산 지대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낮은 편이라서 한여름에는 정말 햇빛이 따가울 정도로 그 덥긴 한데 그게 습도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네, 엘라베마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490만 명 정도고요. 백인이 약 70%, 흑인이 27%, 아시안이 1.5% 정도 됩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흑인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들의 상당수는 그 옛날 목화밭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엘라베마 목화 산업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웨슬리 거만 엘라베마주 역사기록보관소 교육관 도움말 들어보시죠.
목화 산업은 엘라베마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1821년 한 해 동안 엘라베마가 목화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 볼 땐 이건 어마어마한 수입이었죠. 목화는 엘라베마의 경제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매우 중요한 작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화밭이 많이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엘라베마 타임스 편집장 안정란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가끔 이렇게 조금 변두리 나가면요 목화밭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농민들이 이제 짓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게 그 주위 뭐 관광지가 많이 발전되어서 한국 그 주재원들이 오면 관광부터 먼저 하고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좋아졌죠.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 엘라베마주는 미국의 역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 위대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흑인들에게는 이 투표권이 없었는데요. 1965년 3월 7일 수백 명의 흑인들이 흑인들도 투표할 권리를 달라면서 엘라베마의 작은 동네인 셀마에서부터 엘라베마 주도인 몽고메리시까지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하지만 당시 엘라베마 주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이들을 강경, 무력 진압했고요. 이런 모습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미국민은 함께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흑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투표권법에 서명했고요. 흑인들도 참정권을 갖게 된 겁니다. 제니 스마일리 씨는 당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흑인들에게 투표가 처음 허락됐을 때 참가했던 흑인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인데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A lot of people around and 수많은 사람들이 몽고메리 시와 인근 지역에서 몰려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에 들어가 투표하는 걸 정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용기를 냈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투표를 하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위대한 역사의 한순간이 이렇게 엘라베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엘라베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또 한인들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alk all over somebody. Walk all over somebody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walk all over somebody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an,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and I'm really offended.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You're right. I will say something first thing tomorrow.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Man,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And I'm really offended. 야, 사장님께서 나한테 함부로 대하셔서 정말 기분이 불쾌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사장님께 뭐라고 잘 말씀드려봐. 함부로 대하시도록 두지 말고 라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제이슨도 You're right. I will say something first thing tomorrow. 맞아.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그 말씀부터 드려야겠다.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Walk all over somebody. Walk all over somebod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And I'm really offended.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You're right. I will say something first thing tomorrow.
Today's expression is walk, W-A-L-K, walk, all, A-L-L, all, over. O-V-E-R, over somebody. Walk all over somebody. If you walk all over somebody, you are taking them for granted or treating them badly. Walk all over somebody를 직역하면 누군가를 밟고 지나가다, 즉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다, 모질게 다루다 또는 깔아뭉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의 사장님이 제이슨에게 함부로 대한 모양입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다는 제이슨의 말에 사장님이 더 이상 그렇지 않도록 잘 말해보라고 충고합니다. 영어로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Do not walk all over someone. You should always treat them with respect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하지 말고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You shouldn't let Lisa walk all over you like that. 라고 하면 리사가 너를 그렇게 깔아뭉개도록 놔두면 안 돼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and I'm really offended.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You're right. I will say something first thing tomorrow.
Let's review. If you walk all over somebody, you are treating him or her with disrespect. Walk all over somebody. Walk all over somebody.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Kings of Convenience의 I don't know what can I save you from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know what I can save you from. I ask you to come over. Within half an hour, you were at my door. I've never really known you, but I realized that the one you were before. I changed into somebody whom I wouldn't mind to put the kettle on. Still, I don't know what I can say. I don't know what I can say.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인 두 명, 그리고 중국 기관 두 곳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은 중국인 순 웨이와 리홍리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은행과 개인 등과 협력해 북한의 불법적 금융거래 활동을 도와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북한과 거래한 타이랜 글로벌 유니티 쉬핑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재무부는 중국 단둥은행이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주요 해외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단둥은행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기관들의 금융 활동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미국은 그러한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조치는 단둥은행이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도발과 반인간적인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외부 지원자들을 표적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